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전보다 더욱 귀한 아침이십니까? 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3절 말씀 한 절만을 같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0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를 경배하는 그 피조물로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고침을 받고 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쉬운 다섯 번째 시간으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시점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의외로 별거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대로, 자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정말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 창에 심장이 파열됐던, 찔려서 파열됐던 그런 사람이 살아났다. 사실 그 자체로서도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 일단 이것을 사실로 믿고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보다 의외로 별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뒤집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고대하던 메시아, 이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는 죽음도 초월하는 존재다. 엄청난 존재다 하는 게 증명이 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의외로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처음으로 대면했던 사람은 마리아 막달라였습니다. 이 마리아 막달라가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누구로 생각했다 그랬냐면 동산지기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무덤 지키는 그런 초라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처럼 검을 들고 빛나는 모습으로 서 계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무덤인 이 어떤 그이 공동묘지나 지키는 그러한 청년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또 엠마오 그날에 바로 그날에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두 제자와 예수님이 대면했는데, 그두 제자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괜히 잘 가고 있는데 말 참견하러 끼어든 어떤 낯선 사람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 시덥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두 사람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다가가셔가지고는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기에 그렇게 슬퍼들 하시오?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당신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신가 보네. 예?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혼자만 모르고 있다는 말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시덥지 않게 예수님을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형색 몰골이 별로 그렇게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죠? 예. 또 제자들이 모여 있던 방에 홀연히 나타나셨지만 그로 인해서 특별한 어떤 부속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실제 사람인지 영인지조차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령인가? 또는 홀로그램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본인이 실제로 사람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음식을 드셔보는 그 음식 드시는 시연을 해주셨어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시점을 다루는 누가복음 24장 41절서부터 보면은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할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실제 인간인지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그걸 입증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좀 드시는 시연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믿음에 관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얘기만. 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제자들 도마가 빠진 상태의 제자들의 모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동일한 장면을 다루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는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을 때 그때가 아마 식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계속 믿음에 관한 주제로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드레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도마가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 제자들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을 주도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제자들의 믿음 거기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허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소한 두 번을 예수님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이셨던 그런 시점입니다. 21장의 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으니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하고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그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일들 후에라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빠진 자리에서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던 그 사건, 그 다음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여드레 후에 나타나셨던 그 사건, 그 사건들 이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베드로는 난 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이제 했던 이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닌가요? 정말 그 공개적으로 그렇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으시고 하늘이 몇 시간 동안 해를 가려가지고 그냥 캄캄해지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찢어지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러한 엄청난 사건 뒤에 이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고서 그런 분을 대면했는데 그 이후에 제자, 그것도 가장 뭐 열심히 있었던 제자라고 얘기되는 베드로가 한다는 얘기가 난 그냥 내가 하던 일로 돌아갈게 이거였거든요. 굉장히 의아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 마음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졌던 자기가 새롭게 품었던 어떤 기대, 그 희망, 그 포부 그런 것들은 다 한때 그냥 별 볼 일 없었던 추억으로 그냥 간직하고 난 그냥 옛날 생활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 이런 선언이 아닙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정말 너무 놀라운 것들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고 불구자들을 걷게 하시고 또 마귀 들린 자들에게서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기라성 같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고 또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에 부스러기를 남기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에 심장이 찔리셔서 분명하게 죽으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곁에서 제자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대면하고 경험해놓고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점에 와서 이 제자들의 결론이 뭡니까? 난 그냥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활로 돌아갈래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허탈하게 한 것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 후속 사건, 후속 일들이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생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장에 그 모든 제자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세를 다시 이렇게 정비를 해서는 그래서 자신의 그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그 흉악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찾아가가지고는 단숨에 그들을 다 응징하고 또 이 그들의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관여했던 그 로마 그 로마의 권력들을 다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천사 같은 분으로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으로 찔러서 죽여도 심장이 파열돼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 불사신 같은 그러한 막강한 능력과 또 문이 잠겨 있어도 그냥 홀연히 나타나시는 그러한 어떤 신비한 몸 이러한 몸으로 당장 세상을 둘러엎고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는커녕 잠시 나타나셨다가 홀연히 다시 사라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지도 않고 함께 생활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잠깐 나타나셨다가 그냥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이 부활, 나의 이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또 여전히 뭔가를 또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누가복음을 한번 가서 보시지요. 요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24장 이제 46절서부터 보시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볼 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도마 없을 때 이제 나타나신 이제 그때쯤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잘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 대장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을 이끌고 세상을 들러 엎으러 나가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니들 입으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라. 예수님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나타나 주시면 간단할 일을 그렇게 안 하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못 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입으로 전해서 그들이 믿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뭘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서 뭐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래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서 머물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보았습니다.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순간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앞으로 받게 될 성령 앞으로 충만하게 될 그 오순절 때에 이르러서 충만하게 될 그 성령님을 받도록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죽음으로부터 극적으로 부활하셨는데 이처럼 화려한 반전도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뭘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뒤엎으러 당장 뛰쳐나가자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허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따랐던 제자인 베드로에게 있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나타나시고 여드레 후에 또 나타나시고 근데 나타나신 시간은 잠깐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이게 과연 홀로그램인지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용어가 없었겠지만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무슨 그야말로 유령인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셨다가 그냥 사라지세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큰 절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옛날에 내가 하던 대로 고기나 잡으러 갈래. 난 뱃놈이잖아. 나는 배나 타러 갈래.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옛 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다른 제자들도 이제 여기에 동조를 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베드로의 마음과는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허탈해하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찾아오신 사건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생업으로 본업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일을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뼈빠지게 일을 했는데 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가끔 가다가 무슨 낚시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기 잡는 일을 생업으로 하던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쯤에 언제쯤 그물을 내리면 어느 정도 잡히는 것은 이렇게 그냥 손바닥 보듯이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에 해변가를 봤더니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4절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제 생각에 아마도 예수님은 그 밤새도록 그 해안가에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또 한 가지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물고기들에게 레이더 장치를 주셔가지고 그물이 내려올 때 그 그물을 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밤새도록 물고기 조정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나 리모컨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5절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얼마나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는 왜 어부입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뭐 물론 자기들이 먹기도 하지만 그 남은 것을 내다 팔아서 이 생계를 유지하는 게 어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많이 잡아서 자기들도 아침에 조금 몇 마리 먹고 그리고 이제 내다 팔아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다 팔 것은 고사하고 니들 아침거리는 좀 잡았냐 이렇게 물으시는 뉘앙스 같이 느껴집니다. 니들 밤새 그물질 했는데 니들 아침 요기할 거나 잡기는 했냐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야말로 이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이 잡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 리모컨 가지고 조종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했을 때 그물을 당길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지요. 그들은 이제 해안가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수습하면서 이제 해안가에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와보니 예수님은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니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이것은 이 물고기는 제자들이 잡았던 물고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물고기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빵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초청해서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마치 주의 만찬 하실 때 모습 같죠. 또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셨다. 그래서 일단 아침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신 뒤에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물으시는 이야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했던 이 제자들이 느꼈던 무기력과 이제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때때로 느끼게 되는 어떤 무기력, 이것을 좀 같이 잠깐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그랬다면은 이 제자들이 그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이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기쁘고 막 그냥 너무 놀라워서 그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는 막 모든 제자들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다니는 게 정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한 후에도 제자들은 심지어 베드로가 주동이 돼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풀이 죽었고 기운이 빠졌고 살아갈 목적과 이유가 없어졌고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원래 일들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이 기대하던 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동이 그들이 기대하던 바와 달랐기 때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아직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시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또 이렇게 누가가 회고합니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거 아시죠? 여기 보니까 1장 그 4절부터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을 회상하는 거예요.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죠? 아까 그 예루살렘 시에 머물러 하셨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렇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시에 머물면서 기다려라.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여기 누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근데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성령님으로 침례받는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같은 것을 공부할 때 성령님에 관해서 알아야 될 네 가지 교리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성령 열매. 그렇죠? 성령님에 관해서는 이 네 가지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으로 침례받는 일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성령님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질 필요는 있었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이후에야 이제 비로소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담대해졌고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기꺼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령님으로 침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낙담해 있고 절망해 있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로 살면서 믿음 생활에서 때때로 무기력감과 허탈감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확신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언했고 그 사람들이 또 그 후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한국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부활의 증인들이 증언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 들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대면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을 대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와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처럼 때때로는 무기력하고 허탈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듣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허탈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허탈했던 이유 그것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분이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일, 이것에 대한 기대가 내가 기대하던 것과 실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엄청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는 그게 문제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면 뭔가 극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혹은 더 잘 믿게 될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정말 충만하게 될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가 될 때 내 삶에 뭔가 극적인 어떤 다이내믹한 어떤 일들만 막 벌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금 사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막 기도했더니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길거리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거리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당신 뭐야 그러면서 막 욕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쓰러질지어다 뭐 이러면은 그냥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이 막 꼬꾸라지고 막 이런 어떤 뭔가 삐까뻔쩍한 어떤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벌어져야만 될 것 같은데 그래야만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텐데 그렇잖아요. 뭔가 가족 중에서 나를 막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모욕하고 막 불이익을 주고 이러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막 그냥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불구가 되고 뭐 막 뭐 이런 일이 좀 일어나야만 뭔가 내가 그래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굉장히 괴롭고 나는 여전히 참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참고 인내해야 하고 이런 일들만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런 어떤 화려한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믿음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그 나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내가 하나하나 점점 더 많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어가고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성취해가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것은 세상 뒤집어 엎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였습니다. 믿어라. 믿는 자가 복이 된다. 복이 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인들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먼저 전해놨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 걸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의 믿음 자체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 우리의 그 믿음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뭔가 어떤 권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한마디를 해가지고 그것이 막 막 권능 있게 막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벌벌 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한 분,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분을 대면한다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확 뒤집어 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이제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둘 사이에는 거대한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상호 이 왕래가 불가능한 그런 곳에 이제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장소라고 우리는 믿고 이것이 땅 속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 내부에 있다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제 청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제 형제들에게 좀 가서 뭔가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 끔찍한 곳에는 제 형제들은 좀 오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대면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것에 설득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모든 것의 끝도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게 똑같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도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거기서 모든 것이 이제 종결이 되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딱 서면서 모든 게 다 끝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탁월한 어떤 교리적인 어떤 지식 이후에도 여전히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매순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이겨가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오래 참고 견디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당장의 승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종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주실 그 영광의 관 그것을 받고자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허탈감을 가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권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들이 내 주위에서 막 발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뿌듯하게 느껴질 만한 어떤 일들이 막 주위에서 번쩍번쩍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가 여기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삶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무너지고 허탈해하고 아 예수님 괜히 믿었나 봐. 그냥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런 마음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이 성령 충만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조금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시기가 생기고 조금 느슨한 시기가 생기고 이렇게 이제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침례되는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에요. 그때 한 성령님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침례되는 잠기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이렇게 충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성령님을 억누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님으로 취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마치 불 끄듯이 성령님이 이렇게 꺼지도록 소멸되도록 그렇게 소멸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억압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고 성령님 안에 잠겨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허탈하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던 이 12명의 이 사도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가룟 유다는 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을 때 정말 얼마나 참 흥분과 감동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생업을 다 팽개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형제에게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도 같이 그 메시아께로 이끌어져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고 또 권위 있게 가르치시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분을 모시고 있다는 그 뿌듯함과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그 소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나던 그 순간에 그 끊임없이 나오는 물고기와 빵을 분배하던 그 제자들 얼마나 정말 뿌듯했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내가 이런 분을 모시고 있다니. 그렇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분이 왕으로 등극할 때 자기들이 하나는 좌편에서 하나는 우편에서 그 권력을 행사할 것에 대한 그 기대로 굉장히 부풀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는 다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과 화해물로서 기꺼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행보는 제자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님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실망하는 부분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닙니까? 믿음 생활이 화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 결코 세상 사람들 볼 때 화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썩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을 호령하듯이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그거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생활 아닙니다. 믿음생활 화려하지 않아요. 비참합니다. 오히려 비참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기뻐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늘 손해봐야 하고 늘 조심해야 하고 늘 견뎌야 하고 늘 오래 참아야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계속해서 상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될수록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더 많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벌렁벌렁 나자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갈수록 더 그래요.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그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워가고 있고 또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배우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삶을 배우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을 배우고 영광이 아닌 수치를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그러한 삶을 배워갑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제자들이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대면하는 것도 별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눈에 보이는 채로 계속해서 24시간 계시지도 않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은 여전히 믿음에 관한 얘기만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기다리는 일이었고 마침내는 이들이 기다리던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졌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 믿기 전에 아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일 거야 하고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런 것과 우리의 실제의 삶이 좀 너무 달라서 우리도 때때로 베드로처럼 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 나는 배나 다시 타러 가야 되겠어 나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러한 심정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의 교훈을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자기의 생업으로 되돌아갔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이전 생활로 돌아갔을 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조금 선하게 살았다, 조금 더 악하게 살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할 때 잘 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들어온 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시 세상에서 거기서 이 개가 토한 곳에 돌아가듯이 그 안에 돌아가서 비비적거릴 때 결코 행복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결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설사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다시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잘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사는 삶, 그러니까 이 현 세상에서 뭘 많이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견디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묵묵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초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매 순간 성령님 안에 잠겨 있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십시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까칠해지지 않고 제 마음이 늘 은혜 안에 잠겨 있을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매 순간 그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늘 이렇게 매 순간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